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작은 데서 하니까 또 좋으네요. 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말씀과 함께 생명수로 가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모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시간과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여기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방에 새벽에 어쩔 때 가끔 일찍 깨서 들어갈 때 아버지는 이미 깨 계셨고 아버지가 누워서 라디오 뉴스를 들으시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누워서 비슷하지만 유튜브 방송을 볼때 있고요. 뉴스를 듣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어쩌면 제 아들도 그러한 것이 나중에 기억에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옛날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 아버지는 다큐멘터리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옆에서 덩달아 많은 다큐멘터리를 봤었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것도 참 좋아하셔서 같이 많이 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좋아하시나요? 동물. 동물의 세계를 보면 참으로 경이롭죠. 그렇죠? 동물의 왕 사자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어렸을 적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의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숫사자로 태어났다면 정말 세게 태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패권에서 지게 되고 또 무리해서 쫓겨나서 그냥 죽습니다. 쫓겨나기도 하고요. 암사자도 사는 것이 그리 쉬워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냥하는 것이 쉬워 보여도 그 성공 확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슴이나 그 약한 동물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뭐 말씀 안 드려도 안쓰러운 삶이 참 대단합니다. 얼마 전 보게 된 저희 찬영회 함께 보게 된 동물 다큐를 보니 사슴들이 너무 목이 마를 때 물을 보아도 그 물가로 잘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 주위에는 항상 맹수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가로 가서 물을 먹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도 죽고, 물을 마시러 가려 해도 죽을 확률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물을 마실 때도 연실 주위를 살피고 긴장한 상태로 먹습니다. 보기만 해도 딱하죠. 그러니 가뭄이 들어 오랫동안 물이 없이 목이 마를 때 비가 잠시 오게 되고 물 웅덩이가 만들어진 것을 보더라도 그들은 섣불리 가지 못합니다. 사슴들은 항상 그래서 목이 마른 듯 보입니다. 오늘 42편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어쩌면 저는 사슴이 목이 너무도 마른 상태에서 물을 찾는 모습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물이 보이는데도 갈수 없는 그런 사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도 목이 마르고 물이 갈급함에도 불구하고 물에 갈수 없는 사슴과 같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현재의 상황. 자신의 상황과 삶이 너무도 힘이 들어서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시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42편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낙심 혹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갈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낙심해 있는 나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중 하나가 고독이라고 합니다. 소위 요즘에 고독사라는 것도 있죠. 감옥에서 독방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없다고 하니 고독과 외로움은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독함을 없애려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때 사람은 힘든 것이 없어지는가?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사람과 함께 살기 때문에, 사회의 일원으로 살기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문제가 많고, 여럿이 같이 있어도 문제가 많습니다. 목이 말라도 죽고, 물가로 가도 죽는 사슴과도 비슷하다 할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떠하십니까? 걱정이 앞서 마음이 갑갑한 상태로 일어나시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알지 못하는 불안한 느낌 때문에 눈을 뜨며 잠을 깨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요즘 현대인들은 불안함에 살고 있습니다. 별의별 불안함이 다 많습니다. 혹시 전화 공포증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니는 그런 세대지만 문자에 더 익숙해지는 우리는 전화를 받기 점점 더 두려워합니다. 요즘에는 전화가 울릴 때 마음이 철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전화 손에는 무언가 이제 친숙한 대상이 아니고 점점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하여튼 다양한 불안함을 안고 삽니다. 저도 한동안 불안한 마음에 아침에 눈을 뜨게 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더라도 오늘 걱정할 이유는 굳이 없는데, 그냥 눈을 떴을 때 마음이 어려움이 제 마음에 있음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 정의되지 않는 그러한 불안함. 그것은 어쩌면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라 할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세상에 살지만 구원받은 후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완전히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혹시 사형리 복음 전도 방법을 아십니까? 거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림도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내가 의자에 내 중심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런 그림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확실히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을 완전히 지배한다면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는 그것이 꼭 그렇게 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론 우리에게는 낙담이 이루어집니다. 이어집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는 것을 알고 또 거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데, 그리고 가까이 손만 뻗치면 닿을 수 있다는 것도 아는데, 왜그 길이 그렇게 멀고 또 가기가 힘든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이야기해서 예수님이라는 생명수 샘터로 가는데 너무나 많은 방해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낙담이라는 것이 왜 올까요?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의 위로보다 현재의 나의 문제가 더 커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저는 설교를 생각하며 묵상을 하다가 이 생각이 들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내 주님보다 더 커서 내가 불안하고 낙담하고 있단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의 상태입니다. 걱정과 불안함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보다 나의 문제가 더 큰 상태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면의 상황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상황도 꼭 나의 편이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42편 3절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1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모욕하며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아멘. 주위 상황이 꼭 제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라의 법이 제 편이 아닐 수 있고 친했던 친구도 제 편이 아닐 수 있고 심지어는 가족도 그 문제와 낙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3절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보며 다른 사람들은 조롱까지 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3절의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항상 음식을 먹는 것 같이 눈물이 항상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길래 이런 표현이 나왔겠습니까?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은 모욕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믿음도 하찮게 만드는 듯한 주위 상황에 참으로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이 심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될 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난 내 믿음조차도 이젠 신뢰할 수가 없다 하고 말입니다. 낙심이 클 때 많은 경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낙담에 빠졌을 때 우리는 흔히 자기 연민에 빠짐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그 무리, 곧 거룩한 나를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4절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낙담을 할 때 본능적으로 해보는 생각을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난 좋았던 시절들을 생각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 보려 하기도 합니다. 좋은 추억을 떠올리며 그때가 참 좋았었지 하며 위로를 스스로 해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마치 현실의 아픔을 잊으려 과거에 좋았던 것을 꿈꾸며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그것은 과거요. 아픈 현실이 나에게는 그대로 있습니다. 도리어 과거에 비해 현실이 너무도 힘들어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내 혼을 내 안으로 쏟아붓는 그런 느낌이 들까요? 4절에서처럼 심지어는 과거의 자기 자신과도 비교하면서 더욱더 자기 자신의 현실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악순환이 되어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낸다라는 표현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6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6절을 보시면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고 싶지만 내 안으로 더욱더 그 낙담을 쏟아내며 더 깊이 자기 자신으로 들어가며 심하면 물론 우울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으로 자신을 감추는 일이 있는지 자신을 봐야 됩니다. 이는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낙심과 나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내 주위의 소음을 봐야 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폭우 소리에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나이다. 아멘. 주님이 내 인생에서 허락하신 어려움을 일단 봐야 됩니다. 내 위로 넘어가는 파도를 봐야 됩니다. 파도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파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고 있는 그 파도를 봐야 됩니다. 그 소음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붙들려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해. 그런데 주님을 의지해야함을 알면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 많은 경우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손을 뻗치면 되는 것 같은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수까지 가는데 수많은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물을 헤쳐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해물들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변의 문제를 영적인 안정을 방해하는 소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궁극적인 삶의 목적 중 하나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거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완전히 느끼며 사는 것이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위 소음이 우리를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 소음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야 마르지 않는 생수에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파도를 넘어 폭풍을 넘어 그 위에 있는 잔잔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주객이 바뀐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해야 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과 문제가 주님보다 크고 그 문제는 나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소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소음이 우리 사이에 있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음이 있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주를 아는 사람은 주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물을 먹어봤기 때문에 목마름을 압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복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마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내 인생이 너무도 잘 나가도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니 누구를 찾아야 될지 모르는 채 빈 가슴을 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마음속에 있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먼저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찾았을 때 갈급함을 주십니다. 혹시 페리스 힐튼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호텔 힐튼가의 젊은 여자입니다. 얼굴도 예쁘고 똘똘하고 돈도 많고 심지어는 본인이 하는 사업도 성공했습니다. 그는 어느 축제나 클럽 같은데 놀러 가면 놀아주는데 돈을 받습니다. 대단하죠? 그가 인터뷰를 하는데 무엇이 가장 싫냐고 했을 때 자신은 너무나 다 갖고 있어서 정말 죽기 싫다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리가 만무합니다. 반면 저희 장인어른께서 암으로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는데 입원에 계실 때 장인어른의 앞침대에 있었던 한 60대 된 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매일매일 제가 장인어른을 찾아갔을 때마다 한풀이 하는 혼자 소리를 제가 계속 들었습니다.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암이 걸렸네. 내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20평짜리 아파트 하나 샀는데 이거를요 계속 반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푸념을 하며 세상을 저주했습니다. 당시 저희 장인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며칠째 침대가 빈 것을 봤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장인보다 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현재 좋든 나쁘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특권입니다. 세 번째로 갈급함이 있다면 주님이 주의 소음보다 크심을 우선 믿고 또 반복적으로 믿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구절은 세 번이 반복됩니다. 그 반복되는 것 사이로 계속해서 자신의 낙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주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문제보다 크다는 것을 한번 그렇습니다 하고 외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그런 걸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믿었어도 내일 또 흔들리는 날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의 시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반복은 우리의 믿음에 집중을 가져다 줍니다. 단번에 큰 믿음이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고통이 사라짐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사라져도 또 다른 파도가 우리를 넘어옵니다. 우리는 반복적인 주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 상태에 다시 빠져 주님을 잊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쉽게 우리의 문제가 우리 주님보다 월등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저희가 고백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5절 지금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소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다른 시편과는 달리 주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지 않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데 일반 다른 시편에서는 이변 시편에서는 굉장히 그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발견하며 힘들어하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이 시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수가 저기 있는데도 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그래서 그 수많은 문제로 인해 삶에서 우리의 영이 눌리고 삶이 눌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니면 나의 영이 눌리기 때문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으로 너무 힘들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많은 경우 그 일을 실제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꼭 아셔야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님과의 교제가 꼭 그렇게 회복되는 것은 꼭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문제는 바로 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것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 소음을 없애달라는 기도 전에, 그 방해물을 없애달라는 기도 전에 주님의 소망이 나에게 먼저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 와달라고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소음을 없애달라는 기도 이전에 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남들이 조롱할 때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낙심이 있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한편으로는 생뚱맞을 만큼 갑자기 내 혼아, 내 안에서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라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진정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 소음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쩔 때는 현재의 문제가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문제가 크게 나의 삶에 작용하지 않게 됨을 보기도 합니다. 현재 문제의 결과가 어떤 결말을 가져오든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에게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소망이 들어와 나에게 더 큰 그림을 주님이 보여주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계가 먼저 해결되면 그렇게 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우리 삶이 너무나도 짧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천만 불이 있을 때 몇만 불 손에 놨을 때와 수천 불 있을 때 몇만 불이 손에 놨을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만약에 더 큰 소망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을 때는 지금의 문제가 큰 인생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다 위대하신 주님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내 혼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시리아의 계획을 이스라엘 왕이 속속들이 다 알므로 시리아의 왕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 어찌된 일인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모든 시리아의 계획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단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말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주의뿐만 아닙니다. 사실 도시주의, 집주의를 완전히 에워쌉니다. 참 한 사람을 잡으러 그렇게 큰 군대를 보냈습니다. 정말 시리아의 왕이 약이 올라도 단단히 올랐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 집 밖을 딱 나왔는데 군대와 병거들이 완전히 모든 자기 주위를 에워쌈을 보게 됩니다. 그 종은 너무도 두렵고 무서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러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종은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인이 너무 무서워서 제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주여, 원하건대 나의 종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고 그 청년이 다시 바라보니 주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보호하며 둘러싼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두려움이 눈독듯이 사라졌겠죠. 우리는 소음 너머에 있는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앞에 있는 인간의 병거들은 작게 보일 것입니다. 1500년대에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에 독일에서 한 청년이 길을 걷다가 바로 옆에 떨어지는 벼락을 보게 됩니다. 거의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는 그 길로 자신이 하고자 했던 공부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법에서 신학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 박사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합니다.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야기입니다. 그는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인가 알고 열심히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는 꿈에 그리던 로마로 여행을 떠납니다. 스칼라 센타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단이 있는데 그곳을 여행하는 순례자들은 그곳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느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도움을 주는 행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렇게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중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는 행위가 전혀 없는 믿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의 말씀을 통해 확실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가 1517년 95개 조항을 위튼버그 성문에 붙인 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의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는 수많은 재판을 회부되고 박해에 직면하고 카톨릭으로부터 쫓겨나고 계속된 삶의 위협과 자유에 대한 억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많은 다른 개혁주의자들은 이미 화형을 당했거나 순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유명한 일하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밤에 깊은 낙담에 빠져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교회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리고 왜곡되어 있는 현재의 복음들을 바르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삶에 대한 위협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래서 낙심에, 깊은 낙심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갑자기 그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앞에 나타납니다. 루터가 이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아내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루터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이오. 아내가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이 하도 낙심해 있어서 우울해하길래 하나님이 죽으신 줄 알았어요. 그제서야 루터는 자신의 상황을 다시 보게 됩니다. 루터는 믿음에서 다시 용기를 내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에서도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의 주시는 소망과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내용을 시로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그의 묘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성이시다. 불안함과 문제를 넘어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봤습니다. 낙심에 있는 나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면의 상황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상황도 나의 편이 아닐 수 있음을 두 번째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낙담에 빠졌을 때 우리는 흔히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고 우울함과 더 깊은 낙심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 첫 번째, 주님과 나를 가로막는 소음을 방해물을 보아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면 감사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갈급함이 있다면 주님이 주위의 소음보다 크심을 우선 믿고 그리고 반복해서 또한 믿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음을 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먼저 봐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루터의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2절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가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